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 힘든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묵시와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읽기 힘들고 어려운 책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책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요한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런 강한 압박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하였고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받았고요. 그래서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때 죽임을 이런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타협해서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고요. 아예 이참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앙과 심판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며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참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서 이 말은 묵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자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하고, 묵시는요, 종말, 곧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들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 묵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이 계시, 좁은 의미로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묵시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종 곧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셔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라는 것이죠. 즉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를 주신 이유, 그것은요,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가 들죠.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반드시 속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히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지 않자 이 많은 성도들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속히라는 말은요,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이 속히라는 말은요,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속히 이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양적인 의미가 아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이 속히라는 말은 종말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말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갑자기 반드시 급작스럽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믿고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아시죠? 노아를 아시죠?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세상이 끝이 날 것입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시간은 흘러가죠. 째깍째깍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날이 되어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늘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무엇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충성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로서 충성된, 신실한, 믿음직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착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처럼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리라는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달리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같이 왕 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충성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지상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1차적 독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죠. 1차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희망과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핍박받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이 아닌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방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 그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족속,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주신 인생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로마 시대는요, 황제를 주로 숭배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유혹에서 단호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 그것은요, 황제 숭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그것은 물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이 물질을 절대시하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로마를 그 당시 최고, 최강, 최고로 부유했던 이 로마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안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도 쌓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쌓고 권력도 가지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이런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충성스러운 증인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시는 주인,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신은 누구입니까? 진정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기쁨과 행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황제의 숭배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볼지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7절을 보시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당연히 모두 다 죽었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를 찌른 자들, 복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로마 병사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모의한 모든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인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반면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 말씀합니까? 무엇한다고요? 애곡한답니다. 애곡.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애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곡하는 자들 중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충성된 증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읽는다라는 말은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으로 혼자서, 그런데요, 이 단수형인데 혼자서 독서, 책을 읽는 그런 행위가 아닌 한 사람이 공중 앞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이라고 그렇게 추석합니다. 공중 앞에서 책을 읽는. 자, 또한 이 듣는다라는 말은요,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 이 사도 요한은 읽고 듣고라는 말을 예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저 영원한 행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